호주인권위원회의 케이트 젠킨스 성차별위원은 정부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가 최소 40%의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수라며 이를 제안했습니다. 젠킨스 성차별위원회 제안하에서 이 의무적 여성 고용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거부한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정부 사업에 낙찰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텐데요. 더 데일리 텔레그라프의 미란다 디바인 칼럼니스트는 여성 고용 할당제는 이미 불필요한 형식 절차에 얽매여 있는 사업체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업체가 특정 직책에 최고 적임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면 정부 계약 사업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며 이 납세자들의 부담만 더 가중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질 거란 논지입니다. 이미 성별 할당제는 이른바 다양성 어젠다의 일부로 호주 방위군, 호주 연방경찰 및 주경찰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부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정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정체성의 정치란 성별, 인종, 종교, 정당, 이데올로기 등에 기초한 정체성이 이 정치적으로 발화되는 현상입니다. 이 정체성의 정체학은 자칫 자신의 소속 집단을 동질화하며 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란다 디바인 칼럼니스트는 이 성별 할당제는 사람들을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으로 구분하는 정체성의 정체학이란 바이러스로 이 모든 기업을 전염시키는 또 다른 방법일 뿐 공정함이나 형평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별 할당제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아예 무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한편으론 생물학적 결정론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디바인 칼럼니스트는 젠킨스 성차별위원이 여성 고용 할당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성차별위원회 내에 성차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1988년 이래 성차별위원으로 임명된 이는 8명의 여성이었고 오직 2007년에 단 한 명의 남성이 단 몇 달 동안 역할 대행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건설이나 광산업체와 같은 일부 업계에는 여성보다 남성 근로자가 더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거칠고 위험하며 또 육체적으로 과도한 노동이 요구되거나 지방에 근무하는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간호직이나 교직에는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디바인 칼럼니스트는 단지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이 특정 직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질을 발휘할 수 없는 직종에 고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남녀 간 학업 분야와 직업 선택이 다른 이유는 생리학적 차별에 기인하고 이것이 이른바 성별 임금 격차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성차별주의자들의 고정관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극단적으로 타파하려 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는 정부와 의료기관이 이 모유 수유를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권장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모성과 연계하는 것은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을 의도치 않게 지지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디바인 칼럼니스트는 어머니로서 갖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이 여성성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학협회는 임신 여성 예비모라는 용어 대신 임신한 사람들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식으로라면 여성이 태어나면서 지닌 어머니로서의 천분인 모성에 대해서도 성별 할당제 도입 논의가 일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칼럼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 독자는 여성 고용 할당제는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종, 성별, 민족성, 성정체성을 떠나 특정 직종에 역량을 발휘할 최적임자를 고용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요. 이 또한 여성 고용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명목하에 성별 할당제는 진정한 경쟁을 통해 결실을 맺은 이들에게 회의감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가 고용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 한 독자는 194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레바논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다양한 종교로 구성된 레바논은 종교에 기반한 할당제를 도입해 예를 들어 100명의 교장이 무슬림이면 기독교인 교장 역시 100명을 두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바논의 모습이 어떤지 반문하면서 이 특정 카테고리에 입각한 고용 할당제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발레리나가 될 수 없듯이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고 사람마다 역량과 자질이 다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성별 고용 할당제는 보통의 역량을 지닌 이들이 쉽게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이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이들의 고용 기회는 저해될 것에 틀림없다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역차별이라 지적한 독자도 있었는데요. 여성 고용 할당제는 불공정하며 사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왜 내셔널 럭비 리그 팀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는 거냐며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 독자도 있었는데요. 그 차이가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독자는 자질 있는 여성에게 이는 모욕적인 제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고용주가 여성은 특정 직책에 오를 만큼 충분한 역량이 없다는 걸 이해해 이 고용 기준을 낮춰주겠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독자는 모성애에도 성별 할당제가 도입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데 확신했는데요. 이 만일 모성이 남성의 역할이었다면 문제 제기가 벌써 됐겠지만 여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남성에 대한 차별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 독자도 있었습니다. 여성 근로자를 눈에 더 잘 띄는 곳에 배치하면 될 것이라면서 의회에서 고위 강요들 바로 뒤에 여성 의원을 앉히는 관행을 지적 현실을 풍자했습니다. 한 독자는 성차별 위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성차별위원회가 꼭 있어야 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남성이 그 역할을 맡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차별당한다는 이 해묵은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성차별위원회 자체도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